기후회의 회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적어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에 따르면 4일 기준 미국에서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사람은 1억 621만 4,9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회만 접종해도 되는 존슨앤존슨 접종자를 포함해 6,141만 6,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2%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약 18%가 접종을 완료한 것입니다. 접종 속도도 점점 빨라져 지난 2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하루 4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미국 성인의 90%까지 백신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유럽 지역에서 백신 보급률이 가장 높은 영국의 모든 본토 잉글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주간 무료 코로나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 성명에서 백신 프로그램이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심스럽게 방역 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로드맵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기적이고 신속한 검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모든 주민에게 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코로나 자가 진단을 주 2회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편을 통해 가정이나 사업체에 진단 장비를 보내거나 약국이나 진단시설을 통해 장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코로나 발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낭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4일 기준 영국 내 신규 감염 사례는 2,297건으로 최근 2주간 31% 감소했고 사망자는 10명으로 2주 전보다 61% 낮아졌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하사날 보키와 국왕과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최근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외무장관과 당국자들에게 아세안 사무국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상회의 개최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역할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세안은 지난달 2일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미얀마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군부의 강경 시위 진압으로 지금까지 어린이 40여 명을 포함해 적어도 55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인권단체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와 프랑스가 오늘부터 7일까지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진행합니다. 쿼드 4개국이 참가한 군사훈련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 주재 프랑스 대사는 성명에서 이번 훈련이 뜻이 같은 5개국 해군이 더욱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전술을 가다듬고 해상협력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훈련 이후 군함 두 대를 오는 7월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며 군함은 이 기간 남중국해를 통과해 일본으로 항해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어제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항해했다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밝혔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이 지역을 통과한 것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랴오닝함이 중국 해군함정 5대와 함께 지난 3일과 4일 사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위대에 따르면 중국 함정들은 동중국해를 통해 이 지역에 진입한 뒤 태평양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중국 항공모함의 항해 목적을 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공해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면밀하게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5일 월요일 비오에이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미국에서 3자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의회와도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주로 다자 공조와 압박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 대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늘과 내일 낮까지 가끔 구름 많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최고는 9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미국에서 만나 삼각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2일 미국에서 3자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2일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 국장,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날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관해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 안보실장들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일 3국 안보실장이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3국 안보실장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으로 이행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점에도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3국 안보실장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일본과 한국은 각각 국민과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한 양자관계와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그 밖에 3국 안보실장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다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간 관계를 강화하고 공통의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의회와도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의원들의 재연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주로 다자 공조와 압박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모든 당사국의 외교적 관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은 미한일 3국 공조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색된 한일 관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뒤 장기적 대북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의회에선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차보 하워드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는 최근 VOA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비어법이 2019년 말 제정된 이후 이 법의 완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의회가 초당적으로 의결한 원비어법의 완전한 시행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선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되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해선 제재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앤디 레빈 하원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최근 다시 발의하며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재 규정의 일부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해로울 건 없지만 대북 억지와 봉쇄가 핵심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it's deterrence and containment. If we want to talk along the ways, I don't see particular harm in talking.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강제할 수단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하원의 마이클 맥하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에서 한국, 일본과 발맞춰 적절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두 나라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목표와 관련해선 일부 민주 공화 의원들 사이에서 다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키 의원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차보드 의원은 부분적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에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선 일부 의원들이 서한과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현재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등 북한 인권과 인도적 사안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삼각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달 중에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즈음한 북한의 도발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린 미한일 세 나라 안보실장 회의 결과 백악관이 발표한 언론 성명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또 핵 확산 방지와 함께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2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북한의 결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낸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가 백악관 언론 성명에서 빠진 것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의견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1일 세 나라 안보실장 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2018년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중요성을 이해한다며 며칠 내 이에 관해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싱가포르 합의의 계승 선언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고 신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북한을 압박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원칙하고 제재 이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되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비핵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안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체결된 새로운 미북 관계를 통한 신뢰 구축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싱가포르 합의의 계승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종전선언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을 놓고 세 나라가 여전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고민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워싱턴 분위기, 뭐 북한한테 약간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종전선언은 아니고 싱가포르 합의에서 시작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나라 안보실장 간 대면 회의가 끝나면서 마무리 단계로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를 기다리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북한은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어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최근 미국에 대한 반응 패턴을 보면 상대방의 행동에 상응한 대응을 하는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가 태양절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도 그때까지는 신중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4.15에 맞춰가지고 먼저 강하게 뭔가를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뭔가를 움직인다? 그거는 이제 어떻든 상대의 기회를 차단하거나 상대가 다음 취할 행동에 앞서서 먼저 모든 거를 취해버리는 그 형식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들이 선언한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가 않거든요.
홍 박사는 그러나 최근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방과학정책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공정이며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내세워 제한적인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태양절이 북한 주민들에게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주민 결속 차원에서도 모종의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은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죠. 뭐 북한이 최대 명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것은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여줄 게 없죠. 그렇다면 지난 1년여 코로나 전국이 시작이 된 후에 북한이 보여준 군사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게 그게 뭐 유일한 방법이니까 여전히 저는 뭐 도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함께 3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도 북한의 단기 대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중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는 최근 잇단 담화 발표와 무력 시위에 나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민 박사는 이 회담 결과가 북한의 대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변수는 아니지만 긴장 완화와 대화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당장 도발보다는 좀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은 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 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관련 증거들이 매우 민감한 만큼 북한 정권과 관계된 인물들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도 제출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사건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일 미 검찰이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 측이 요구하는 일부 정보를 민감한 자료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개인 신상과 미 정부의 비밀 정보원,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공범, 증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 등을 민감한 자료의 사례로 적시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민감한 자료로 분류한 정보는 피고, 즉 문철명이나 문철명의 변호인이 이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번 사건을 변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연결된 대리인이나 개인 등은 변호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 북한 당국이 민감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보호명령을 승인할 경우 변호인 등은 앞서 검찰이 명시한 내용들을 따라야 합니다.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당시 머물던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지난달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인물입니다. 미 법무부는 문철명의 미국 도착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보호명령 요청과는 별도로 또 다른 문건을 통해 문철명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제출된 일시 구금 신청서에서 검찰은 문철명의 도주 우려가 큰 만큼 재판부가 그에 대한 미결 구류를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철명이 저지른 범죄 유형과 그 증거로 비춰볼 때 상당 기간의 실형이 예상된다는 점과 문철명이 미국에서 소속된 공동체가 부족하고 직업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점,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피고가 도주하지 않도록 재판일 이전부터 구금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철명이 제재 위반으로 싱가포르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될 당시 저항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또 문철명이 북한 국적자라는 사실을 들며 외국 정부에 의해 잠재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는 임무를 풀어줄 경우 미국 지역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미국의 연방형사법원은 피의자 구속 이후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될 재판일 이전까지 피의자를 구금 상태로 둘지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피의자들은 이때 보석금을 내거나 가택연금 등 특정 조건을 승인받아 구치소 구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재판부가 문철명을 풀어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철명에게 선임된 국선 변호인 역시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 문철명의 구금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습니다.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제출한 문서에서 5일로 예정됐던 구금 여부 심리를 정해지지 않은 추후 날짜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변호인단은 문철명의 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법적 요건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시점 문철명은 미국 내 머물 장소가 없고 스스로 부양할 수단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문철명과 변호인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제안을 할 계획이 있을 때 해당 심리에 대한 일정을 요청하겠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미 검찰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고도화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선대와 비교할 때 비대칭 전력을 급속히 고도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랜드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미일 동맹관계와 급변하는 한반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특히 중단거리 미사일 분야에서 일본 열도를 겨냥해 다양한 무기체계의 사거리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사일 방어 요격이 어려운 회피 기동형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순항미사일과 사이버 전력의 고도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순항미사일 실험의 경우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역량 개발과 직접 연계될 수 있다며 관련 활동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전력의 경우 값싸고 추적이 힘든 점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만능 보검으로 간주하고 고도화를 추진해왔다며 북한의 핵 개발 자금에도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에 일본을 배제함으로써 동맹들이 항상 미국과 공동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역사적으로 미한일 삼각공조가 견실할 때 억제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은 미한일 관계 균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양국 간 군사협력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간 협력에는 2017년 실시했던 미한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해 한일 당국 간 사이버 협력 증진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유지하고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체계화된 삼각정보 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일 삼각공조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 중국의 균열 전략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관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핵무장한 북한을 압박해 적대관계로 돌변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을 미한일 세 나라에 대한 중요한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국경이 미국의 동맹에 둘러싸이는 상황에 놓여 타이완 재통일 전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대사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의 대담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인 비율이 약 1년 사이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북한보다 중국의 영향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교 여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가하는 직접적 위협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성인 1,1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을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9%,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자가 27%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지금 북핵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초에 비해 낮아진 겁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지난해 1월 중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북핵 위협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53%로 이번 조사보다 7%포인트 높았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는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초대형 방사포 2기를 시험 발사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시됐었습니다. 특히 당시 조사 때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61%로 공화당 44%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지지층의 심각한 우려 답변이 51%로 민주당 41%보다 높았습니다. 무소속 지지층 사이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지난해 초 49% 대비 다소 낮아졌습니다. 북핵 위협을 중간 수준으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36%로 지난해 1월 30%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북핵 위협을 별로 혹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7%로 지난해 1월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47%가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답해 역시 지난해 1월 56% 대비 낮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전 세계 영향력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도 지난해 1월 50%에서 이번에는 44%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에선 작년 초와 달리 북한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월 전 세계의 중국의 영향력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48%로 북핵 53%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선 54%가 중국의 영향력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해 북핵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이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50%로 양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2%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반면 58%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 국정 지지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73%, 보건 62%, 경제 60%, 대외정책은 55%로 파악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 바짝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이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타이완, 인권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한편 각자 우방국을 끌어들여 진영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공세에 맞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정면 충돌한 지 사흘 뒤인 지난 2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구두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시 주석에게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나라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적대 세력이란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도 김 위원장에게 보낸 구두 친서에서 새로운 형세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새로운 형세 하에서 조선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함으로써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협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형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구두친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공세에 맞서 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라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y now see the benefits for strengthening their own relationship.
북중 밀착은 중국의 대북 경제 움직임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측통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끊겼던 북한과 중국의 육로 화물 수송이 이르면 이달 중 재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북중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중순 중국이 북한에 보낼 식량 등 원조 물자를 중심으로 열차 왕래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접경지대인 랴오닝성 단둥시에 중국이 북한에 보낼 쌀과 옥수수, 콩기름, 밀가루와 농업용 비닐 같은 원조 물자가 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중 국경 봉쇄가 이달 중 부분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으로서는 부분적으로는 반드시 국경을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철도에 한해서는 화물용 철도에 한해서는 4월에 개통을 한다는 그런 관측이 꾸준히 있어왔고 내부 첩보도 있거든요. 필수 물품에 한해서 재개될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시 주석이 이미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선박행은 이미 운항을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앞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 3월 9일 북중 국경에 대형 소독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소독장이 완성될 경우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차 검역과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무역은 북한이 지난해 1월 말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래 1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물자난과 물가 오름세 그리고 소비재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이미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성은 지난 1월 29일 유럽연합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문제 등 중국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서방 나라들이 홍콩 신장 문제에 대해 떠들어대며 공공연히 내정 간섭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중국을 두둔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3월 23일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조속히 대북 결의에 가역 조항을 적용해 민생과 관련된 제재 조치를 조정할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16개국은 유엔의 제재에 반대하는 그룹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리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성명 채택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formal, but they probably informally said no, let's ignore it. And our government too sort of wanted to ignore it. They don't want to make a big issue.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과 북한의 밀착은 북한 비핵화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China feels the same urgency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feel about denuclearizing North Korea. If you look at Xi Jinping and Kim Jong-un's exchange earlier this month,
실제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미중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7년간 계속된 북핵 6자회담에서 중국은 의장국을 맡아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또 미중 양국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해 북한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이 중국을 적대적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는 진전되기 힘들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But the United States is doing just the opposite. We made it into a zero-sum game on the
미중 갈등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려면 남북 간 원활한 소통과 중국의 측면 지원 그리고 미북 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북한은 중국을 얻고 대화 대신 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 협상 대신 핵군축 협상 또는 핵보유국 지위 구축기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한국을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핵무새라고 비난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중국 협력도 필요하고 북한과의 대화도 필요한데 지금 전선이 한미일대 북중러 전선이라는 게 새롭게 형성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는 외관상 냉전 시절 구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방삼각관계가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 한국, 일본의 남방삼각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옛소련 대신 러시아가 들어서고 중국이 북방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갈등의 희생양이 될지 패권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활동은 금전 취득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미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드러난 해킹 공격 피해뿐 아니라 북한이 공격을 시도한 사례에도 집중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 사이버 범죄 담당자는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해킹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금전 획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닐 안토니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청 사이버 지적재산권 범죄 담당 차장검사는 30일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라자루스의 활동은 애국주의와 금융 목적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첩보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금융 목적의 활동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this sort of patriotism. There's financially motivated crime. And then there's
안토니 차장검사는 금융 목적 활동에는 은행과 가상화폐 탈취뿐 아니라 랜섬웨어 유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자금을 훔쳐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들을 통해 돈 세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전문업체 시만텍의 비크람 타쿠르 기술국장도 라자루스의 활동은 금전 취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북한이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List of these institutions that have been targeted. One will notice that
북한의 해킹그룹의 공격은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개발도상국 기관들이 대상이며 이는 이들 국가 기관들의 보안 태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해킹그룹은 큰 자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관들을 겨냥했다고 타쿠르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발생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으로 이 은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한 1억 100만 달러가 해킹으로 탈취됐고 이 가운데 8,100만 달러가 실제 이체됐습니다. 저스틴 벨리스 미 연방수사국 FBI 사이버범죄특수요원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개인 단위의 기본 규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e aware of what you're clicking, be aware of where you're going, be aware of what you're downloading, you know, and ask those difficult questions.
자신이 무엇을 클릭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다운로드 받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누군가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준다고 했을 때 이는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뒷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국주의 역시 북한 해킹 그룹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대표적 사례가 2014년 11월 소니 영화사에 대한 공격입니다. 당시 소니 영화사 부사장이었던 스티븐 버나드 씨는 이날 웨비나에서 북한의 공격은 분명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우습게 묘사한 영화 공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really think they wanted money. They were angry. They didn't want
당시 해킹 공격으로 회사 관계자들 간의 이메일과 직원들의 개인정보, 미공개 영화 본편의 복사 등 다양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버나드 전 부사장은 당시 공격은 스피어 피싱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북한의 스피어 피싱은 여전히 가장 흔한 공격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 차장검사는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라며 이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You're also dealing here with hackers who are skilled at covering their tracks.
해커들은 자취를 감추는 데 뛰어나고 다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노리기 때문에 각각의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 당국은 실제 알려진 피해자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해킹 그룹이 목표로 삼고 공격을 시도한 대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안토니 사장검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유엔기구와 대북지원단체들은 북한의 극단적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 활동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고 최근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 물자 대부분이 1년 넘게 북중 국경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 반입된 물품들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 등 11개 대북지원단체들이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운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대부분 단체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과 모니터링 노력을 그만둘 수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신종 코로나와 대북 제재가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에 미친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지원 단체와 유엔 기구 등 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11곳이 응답했습니다. 질문은 대북 제재와 맞물린 북한의 신종 코로나 격리 조치 등이 지원 활동과 물자 반입에 미친 영향, 향후 사업 지원과 축소 전망, 코로나가 북한 인도적 지원 상황에 미친 영향,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기간 등 4개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물 사업을 벌이며 북한 내 취약계층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하는 한 비정부 기구는 북한이 육로 경계선에서 물자 유입을 차단하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며 재개 시점은 북한이 언제 국경을 다시 개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작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조치로 어린이와 산모 44만 명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 9만 5천 명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결핵 환자와 만성 질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대북구호단체는 북한이 모든 지원 물자를 육로가 아닌 해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화물선 부족 현상을 겪었다면서 작년 3월 안보리에서 제재 면제가 승인된 소독용 키트가 6월이 돼서야 북한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물품은 여전히 전달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기구는 북한의 지원 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중단되면서 주민 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하던 식량 안보와 농업, 식수 개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관련 지원단체 등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11개 단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대북 제재로 인해 은행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국 은행들이 북한 지원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 서비스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북한 관련 거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자들은 설명했습니다. 한 단체는 코로나의 직접적인 여파보다는 대북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의료와 농업 부분에 인도적 지원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현재 대북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장비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초음파 기계와 호흡기, 청진기, 결핵균 복합체 예방을 위한 의료용 살균제, 치과용 보형물 기계, 치과용 스캐너 등은 모두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는 유엔의 제재가 인도적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도적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지원 기관들이 세계적 대유행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과 같은 긴급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안보리의 신속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대한 면제 기간 역시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평양의 외교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필수품 구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관들이 북한을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를 북한 당국의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봉쇄 조치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극심한 필수품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대부분 떠나 현재 평양에는 9명의 대사와 4명의 임시 대사들이만 남았고 심각한 의약품과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런 현상이 북한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 때문이라며 대다수 대사관의 인력과 기능이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12개 나라 공관은 모두 폐쇄됐고 국제인도주의 기구의 외국 직원들도 모두 떠났거나 철수 중이라며 평양에는 현재 외국인이 29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당국의 전례 없는 봉쇄 조치와 의약품, 생필품의 심각한 부족 상태, 취약한 의료 문제 해결 방안 부재 등을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평양을 떠나는 외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 내 외교 공간의 사진을 올리고 코로나 봉쇄로 인해 어려웠던 지난 몇 개월 동안 가까워지고 친해진 외교단의 동료들이 고국으로 행복하게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평양에 주재하던 러시아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궤도 수레를 직접 몰고 두만강 쪽 국경을 넘어 귀국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외교관과 가족 등 8명이 궤도 수레를 타고 귀국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겁니다. 이들은 기차와 버스를 타고 국경에 도착했고 여기서부터 궤도 수레를 직접 몰고 1km 정도 이동해서 귀국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와 연결되는 교통편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북한에서는 기차나 수레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페이스북에 북한이 1년 넘게 교통편을 중단시킨 탓에 귀국하는 것이 매우 길고 어려운 여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첫 아시아계 미군 대대장이자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온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하자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고인의 영웅적 행동과 지도력, 인도주의 정신을 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 영웅인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하자는 법안이 지난 26일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한국계 미 하원 의원인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릴랜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의 앤디 킴 의원과 공화당의 미셸 박 스틸과 영 킴 의원 등 다른 3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법안에는 고인이 평생 보여준 영웅적 행동과 지도력,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의회 금메달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상으로 아직 이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함께는 보도자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와 지도력이 미국 의회에서 간과되어 왔다면서 이제는 그런 것을 바로잡고 김영옥 대령에게 메달을 수여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에 본보기가 되는 업적을 남긴 김 대령을 비롯해 미국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의 많은 공헌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김 대령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장벽을 극복하고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아시아 태평양계 공동체가 폭력과 차별에 직면한 시기에 김 대령에게 의회 금메달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지원한 미 캘리포니아 주립 리버사이드 대학교 소수 인종학 교수이자 대학 부설기관인 미주 한인 연구를 위한 김영옥 연구소의 에드워드 장 교수는 31일 VOA에 김 대령은 평생을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봉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지금 살아있다면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들은 인종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의식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이것이 그냥 오늘날 생긴 것이 아니고 김영옥 대령께서도 아마 그런 일에 동참을 하셔서 그 반아시안 혐오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 교수는 김 대령이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성립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연구소는 차세대 한인들에게 고인이 남기고 떠난 유산을 물려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옥 대령이 평소 I am 100% American,
예.
I'm 100% Korean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Korean American으로서 미국에도 기여를 하고 모국인 한국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1919년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운동가인 김순권 지사의 아들로 태어난 김영옥 대령은 첫 아시아계 육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김 대령은 서유럽 전선에서 세운 전공으로 이탈리아 최고 무공훈장과 프랑스 십자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진에 다시 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연대 참모를 거쳐 미군 첫 아시아계 전투 대대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1952년 당시 교착에 빠지던 한반도 중부 전선을 60km 이상 북으로 밀어낸 공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 및 동성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1972년 군 생활을 마친 김대령은 미국 내 한인 청소년과 소수인종들을 위한 사회봉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김대령은 2005년 한국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에 해당하는 태극 무공훈장과 레지옹 도네르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해 1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난 김대령은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4월 5일 한국전쟁 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84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1880년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태어난 맥아더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능력을 인정받고 태평양 전쟁의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1950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전을 총 지휘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초기 당시 북한군은 기습 공격을 감행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같은 해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을 중국 국경까지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곧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된 맥아더 장군은 만주 폭격 등을 주장하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맥아더 장군은 1951년 사령관직에서 해임됩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후 미국 의회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퇴역하게 됩니다. 1976년 4월 5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20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저우원라이 전 총리를 애도하고 장칙을 비롯한 4인방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생을 인민해방을 위해 산 저우원라이 전 총리는 중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장칭을 비롯한 장춘차오, 야오원 위안, 왕충원의 4인방은 이미 세상을 떠난 저우원라이를 자본주의자로 몰아 그를 격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이에 대항해 저우원라이 총리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타도하라고 외치며 4인방을 비롯한 극좌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4인방의 사주를 받은 수천 명의 공안들이 군중의 시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수만 명의 군중은 천안문 광장에 나와 자동차와 건물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광장에 모인 군중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광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후에 혁명적인 행동이었다는 평을 받게 된 이 사건은 1차 천안문 사건으로 불리며 이후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끈 등소평, 즉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